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도 많이 이제 이분의 책을 여러 권 읽기는 했는데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신약학자시고 특별히 그 바울 서신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썼어요. 앞에 자막이 있는데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부활의 종교다. 부활 개념은 기독교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만일 당신이 부활을 제거한다면 기독교는 붕괴할 것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기독교 자체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지진이 나서 아파트가 붕괴가 됐는데 그 안에서 어린아이가 두 살짜리 어린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있다.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그런 것을 능가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한 네 가지로만 간단하게만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성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대속에 그리고 희생제물이라고 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속의 모습으로 희생되어진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건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So what? 이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됐다라고 확증시켜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고 그것으로 끝,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러면 또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는 분이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부활 주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사탄이 왜곡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왜곡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그 컨스퍼레시, 그 음모설이 있어요. 사탄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어? 제자들이 훔쳐갔어? 라고 하는 stolen conspiracy가 있어요.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당시에 로마 군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당시의 문화는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 앞에 깨갱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쉽게 생각을 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에서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앞에, 뭐 군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본 사람들 앞에 코 치켜 세우고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대들 수 있는 조선인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가 식민지를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만 보면 깨갱거렸고요. 그리고 칼을 차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하물며 로마 군인 앞에 제자들이 지금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거든요. 돌문으로 막아놓고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숨쳐갔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맞지를 않아요. 두 번째로는, 아,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라 졸도하신 거야. faint conspiracy가 있어요. 그냥 기절하신 거야. 죽은 게 아니야. 그냥 기절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 창으로 찔렀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했었어요? 뭘 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부러뜨렸거든요. 왜 안 부러뜨렸는지 아십니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유는 빨리 죽으라고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미 가셨어요. 그래서 힘을 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증시켜주고 있는데 그것도 로마 군인을 통해서 확증을 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소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부활의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가운데 오늘 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카퍼마인에 있는 나바오 원주민들 교회죠. 카퍼마인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함께 그 마당에 모여서 그 bonfire, 그 모닥불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진 한 장을 우리가 같이 보기도 했지만, 이른 새벽에 안식일날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와 그리고 다른 여인이 함께 예수님께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난 그 다음 새벽에 그냥 부지런히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돌문이 열려 있었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 정확한 시간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새벽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새벽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고 그때 돌문이 열렸다고 그랬으니까 새벽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냥 나오시면 되잖아요. 돌문 안 열어도 그냥 짜자잔 하고 그 공간 이동, 순간 이동을 해서 나오실 수 있는데 돌문이 열려 있었고요. 돌문이 열려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멀리 가지 않으셨어요. 물론 조금 있다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마리아가 거기 이 세 여인이 가자마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먼저 만나지 않아요. 천사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갔다가 마리아가요 빨리 돌아와요.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빨리 돌아와서 잠깐 이렇게 근심하고 있거든요. 그때 동산지기인 줄을 알았다 그러면서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무덤에서 떠나지 않으셨던 거죠. 왜 예수님이 멀리 가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돌문이 왜 열렸는 줄 아십니까? 돌문이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나오기 위해서 문을 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간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돌문을 열어놓은 것은 인간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고 돌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이제 생겨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던 여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헌신된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두 사람이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 보면 다른 여인들도 있다 그랬는데 그 다른 여인들이 함께 갔는지 아니면 이 세 여인이 다른 여인들한테 가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여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왜 무덤으로 갔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은 것을 믿고 갔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장례 치르러 갔을까요? 마지막 장례 치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장례를 마치려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가면서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면 예수님 부활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가면서 무슨 고민을 하면서 가요? 돌문 누가 열어놓지? 거기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고 그냥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봉인하고 있었잖아요. Sealed 하고 있었잖아요. 또 정말 로마 군사들이 우리를 말을 듣고 우리를 안에 들어보내줄까? 누가 그 돌문을 열을까? 라면서 그리고 갔던 거예요. 분명히 로마 병사들은 로마 군인들은 이 여인들의 부탁을 듣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지나고 나야 좀 이 로마 군인들이 약간 해이해져서 뒷돈도 좀 받고 뇌물도 좀 받고 막걸리 한 잔 받고 그리고 좀 이렇게 열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돌아가시자마자 매장하자마자 부활하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었잖아요. 며칠 안 됐던 거예요. 며칠 안 됐으니까 로마 군인도 군기가 바짝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물도 안 통할 것 같다라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큰 문제를 눈앞에 두게 되면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여인들이 고민하고 있던 게 엉뚱한 고민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고민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고민한다니까요. 몸이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이거 어떡하지? 아니 당연하다니까요. 그 고민은 당연한 고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고민이 고민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냐면 자기들의 고민은 뭐였는가 하면 돌문을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죠.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고민은 해결이 됐어요? 문은 열렸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마른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돌문이 열려져 있었다라는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거죠. 돌문이야 뭐 지진이 나서 열릴 수도 있고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왜 갔어요? 돌문 열려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간 이유는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갔는데 정작 발라야 되는 그 대상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천사가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성경에 두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죠. 두 천사가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아주 gentle rebuke, 아주 친절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죽은 사람을, 아니 산 사람을 왜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물론 거기가 공동묘지가 아니었으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여럿 있는 곳에서 찾느냐라는 뜻이 아니라 왜 너희들의 생각은 죽은 자들을 생각하고 왔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예수님 여기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랑 같이 있을 때 하셨던 말씀 생각 못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이 기억했다라고 했어요. 기억했다, remembered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 놀라운 그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고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고민 속에 들어가고 사건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자주 그래요, 솔직하게. 순간적으로 나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요, 솔직하게. 인간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훈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나 따로 국밥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너무나도 놀래서 너무나도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아니 제자들도 똑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인자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다. 제자들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도 안 믿었으니 이 여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사도들도 못 믿었는데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근데 여인들이요 한번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진짜 살아나셨다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베드로하고 요한을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갔어요. 같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달하는 거죠. 무엇을 전달해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하고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보았고 그들은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그 일을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기 전과 부활의 소식을 들은 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 도표를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막달라 마리아를 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고민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죠. 돌문은 누가 열어줄까? 어머, 시신이 없어졌네. 충격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천사가 아주 친절하게 책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아,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나가서 부활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와 같이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한 번 던지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와서 보시라니까요. 라고 전파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우리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감격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기쁨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격 속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멋있게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